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새 노트북 담아본 적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 그 노트북 대신에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담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장바구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네네.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결제 버튼 딱 누르면 45일 뒤에 여러분 집문 앞에 로봇이 배송되는 시대가 진짜로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된 현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중국 로봇 산업 2026 양산과 실전의 시대라는 아주 방대한 문건입니다. 제가 이거 쭉 읽어보면서 막 숫자들이 붕괴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가격 파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막 1억 원 훌쩍 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단숨에 1,800만 원대,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 이하로 폭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야, 로봇 싸졌다 이거 중계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면을 봐야죠.
맞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그전 세계 로봇 생태계를 집어삼키려는 치열한 권력 전쟁, 그 실체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싹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격 파괴라는 렌즈를 딱 대고 보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거든요.
산업혁명급이요?
네.
와.
하드웨어 가격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지형이 막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시간을 살짝만 돌려서 2025년 2월로 가보죠. 이 충격이 시작된 지점인데요. 중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京东.com의 상품 페이지가 하나 딱 올라옵니다.
네, 유니트리의 G1 모델이죠.
맞아요. 키 127cm, 몸무게 35kg. 근데 화면에 찍힌 가격표가 99,000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70만 원이었어요. 아니, 이게 불과 1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막 1억 7천만 원 했고, 산업용 로봇 평균이 거의 2억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부대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옆에 45일 내 납품 이렇게 당당하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격 아닌가요?
완전 파괴적이죠. 원래 과거의 로봇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막 가볍게 쇼핑할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아유, 엄두도 못 냈죠.
네, 뭐 대학 실험실이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진짜 몇달 동안 심사 거치고 연구비 따내야 겨우 만져보는 완전 귀하신 몸, 모시기 힘든 자산이었거든요.
맞아요. 하얀 가운 입고 만져야 할것 같은.
그렇죠. 근데 그 진입 장벽이 단 1년 2년 만에 10분의 1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요. 이 유니트리 G1 모델이 결코 성능을 타협한 싸구려 깡통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저도 그 자료에 나온 스펙 보고 제 상식으로는 진짜 납득이 안 갔거든요. 다 접으면 69cm라서 막 여행용 트렁크에도 쏙 들어가는데 관절 자유도, 그러니까 사람처럼 꺾이고 회전하는 포인트가 무려 23개에서 최대 43개나 된대요.
네, 엄청나게 유연하죠.
거기다 무릎 관절에서 내는 힘, 그 토크가 120Nm거든요. 이게 웬만한 고성능 전기 자전거가 언덕 치고 올라갈 때 내는 힘이랑 맞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힘도 좋고 머리엔 3D 라이다 달아서 주변 360도 싹다 스캔하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손 모방한 부품 달면 막 달걀도 안 깨지게 집어들고 병뚜껑도 돌렸다고. 근데 전이 스펙보다 사실 저를 더 소름 돋게 만든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죠?
그 세계 로봇 대회 무대에서 유니트리가 보여준 기괴한 퍼포먼스요?
아, 그 로봇이랑 사람 섀도우 복싱하던 영상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직원이 막 샌드백 다루듯이 로봇한테 펀치를 날리잖아요? 그럼 로봇이 막 주먹 피하다가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쾅 하고 볼품없이 나뒹굴고요. 그러더니 또 비틀비틀 일어나서 자세 고쳐잡고.
네, 많이들 충격받았죠?
아니, 1,800만 원짜리 첨단 기계를 굳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자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약간 기행 같기도 하고요.
그게 기행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유니트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로봇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이요? 맞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왕싱싱 유니트리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로봇을 연구실 구석에 먼지 하나 없이 모셔두는 그런 억대의 귀한 자산에서 넣어져도 그만, 맞아서 망가져도 부담 없는 저렴한 실험 도구로 확 끌어낸 겁니다.
아,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컴퓨터 안에서 돌리는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미끄러지고 부딪히는 진짜 물리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망 때려본 거구나.
그렇죠. 권투하다 쓰러져서 관절이 부서져도 아, 이거 어차피 싸니까 바로 새 부품 갈아 끼우면 돼. 이 정도 가격이 돼야 그 무자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거든요.
와, 하드웨어를 싸게 막 뿌려서 현실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긁어 모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모인 데이터가 역으로 로봇의 지능을 다시 진화시키고요. 그 폭발적 진화의 첫 단추가 바로 99,000위안이라는 가격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구조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무리 막 적자 감수하면서 뿌린다고 쳐도 물리적인 부품값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부품 떼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 1년 만에 제조 원가를 10분의 1로 확 후려칠 수 있었던 거죠?
외부에서 보면 진짜 기적이나 마법 같죠? 근데 중국 제조업계 내부의 시야로 보면요. 이게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원가 곡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의 결과물입니다.
원가 곡선이요? 대량 생산하면 싸진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제조업에서는 생산 대수가 특정 임계점을 넘을 때마다 원가가 계단처럼 폭락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대를 수작업으로 조립할 때 1대에 10만 달러였다면 만 대 생산하려고 자동화라인 까는 순간 정확히 절반인 5만 달러가 됩니다.
헉, 반토막이 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100만 대 임계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초기 원가의 한 70에서 80%가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2만에서 3만 달러 선에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로봇 하드웨어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아,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무섭게 작동하는군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부품 원가의 80%가 로봇의 두뇌가 아니라 관절에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전 스마트폰처럼 두뇌 역할하는 칩이나 눈 역할하는 센서가 제일 비쌀 줄 알았거든요. 왜 유독 로봇은 관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비싼 겁니까? 모터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아, 이게 단순한 모터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에선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공 근육이랑 힘줄 역할을 동시에 하는 엄청 복잡한 융합 부품이에요.
근육과 힘줄이요?
네. 1.6m짜리 로봇을 해부해보면요. 회전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32%, 직선 액추에이터란 스크류가 18%를 차지합니다.
합치면 50%네요. 와우.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면서도 동시에 사람하고 탁 부딪히면 다치지 않게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정밀 제어까지 완벽해야 하거든요. 이 액추에이터 원가를 못 잡으면 1,800만 원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중국은 그걸 어떻게 잡은 거죠?
바로 여기서 중국이 진짜 무기인 부품 국산화가 등판하는 겁니다. 관절에 되어가는 국산 프레임리스 토크 모터는 이미 해외 제품보다 30%나 저렴하고요.
아, 모터를 자체 생산하는군요.
네, 게다가 정밀 제어 담당하는 감속기. 이거 원래 일본이나 유럽산 많이 썼거든요. 초기엔 국산화율이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벌써 4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와, 관절의 핵심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근데 부품 얘기하다 보니까 자료에 나온 그 플래너터리 롤러스크류, 이 다리 관절 부품 사례가 전 진짜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아, 롤러스크류요? 로봇 무릎 굽힐 때 엄청난 하중 버티게 해주는 진짜 핵심 부품이죠.
맞아요. 이거 옛날엔 스위스나 유럽 장인들이 막 시계 부품 깎듯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개당 1만 2천 위안이나 했다면서요.
비쌌죠, 엄청.
근데 중국 항저우 일대에 이 부품만 1년에 100만 개씩 찍어내는 전용 생산 기지를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기계 가공으로 돌려서. 그래서 목표 단가가 얼마가 됐냐면 단 635위안이래요.
95%가 날아간 거죠.
무려 95% 인하율? 아니, 이건 혁신을 넘어서 좀 무자비한 물량 공세 아닙니까?
진짜 제조업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속도선이죠. 근데요, 이 대목에서 자료들을 막 교차 검증해보잖아요. 그럼 되게 흥미로운 균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균열이요? 어떤 거죠?
유명 투자 은행들이나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원가 비중 추정치가 그야말로 제각각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엔 롤러스크류 비중을 막 35%까지 높게 잡고 또 어디는 감각 시스템이 비싸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1만 2천 달러를 배정하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는 2035년에 핵심 부품 가격이 30%로 폭락할 거라 예측하고 이거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진짜 원가가 얼마인지 지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아, 전문가들도 모른다고요?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 수치들이 막 불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로봇 산업이 어떤 표준화되기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하, 스마트폰은 딱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배터리 얼마, 디스플레이 얼마.
그렇죠. 근데 인간형 로봇은 아직 어떤 방식의 관절이 정답인지, 센서는 몇 개다는 게 가성비가 좋은지 합의된 설계 표준 자체가 없습니다. 부품 단가를 극한까지 깎아본 경험이 시장에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세부 수치는 엇갈려도 방향성은 명확하죠. 유니티리가 실제 출하량으로 이 파괴적인 원가 곡선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럼 출하량 팩트를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생산량 관에서도 주장이 좀 엇갈리던데요. 2025년 기준으로 유니트리는 2족 보행 휴머노이드만 5,500대, 4족 보행까지 합치면 6,000대 넘게 출하했다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어요.
네, 자사 발표죠.
반면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아지봇이라는 다른 회사가 5,168대를 출하해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양쪽 주장이 좀 다르죠?
네, 한쪽은 자체 발표고 한쪽은 외부기관 분석인데 어느 쪽이 1위인지는 좀 갈리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누가 1위냐 편가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꿰뚫어봐야 할 시사점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미국 시장과의 엄청난 물량 격차입니다.
아, 그 미국 로봇 3대장 얘기요?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AI, 어질리티 로보틱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 세 회사 연간 생산량이 각각 한 150대 안팎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합쳐도 500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미국 최상위 기업 다 합쳐도 유니트리나 아지봇 한 회사가 찍어내는 물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단가 낮추려고 1년에 막 5,000대, 6,000대씩 생산한다면 대체 이 많은 로봇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막 테슬라가 보여준 영상처럼 자동차 공장이나 뭐 아마존 물류센터 가서 인간 대신 무거운 박스 나르고 있는 건가요?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 쏟아지는 중국산 로봇들의 첫 번째 종착지는 땀 흘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네. 공장이 아니라고요?
네. 전 세계 대학 연구실, 그리고 AI 알고리즘 개발자들의 책상 앞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연구실이요? 아니,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이유가 원래 인간 육체 노동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게 맞죠. 근데 현재 기술 단계에서 공장은 너무나 가혹하고 까다로운 무대예요.
아, 실전 투입은 아직 어렵다.
네. 자동차 조립 라인에 로봇 투입하려면 그 기계가 거의 99.9%의 무결점 신뢰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로봇 고장나서 라인 10분만 멈춰도 수십억 원이 날아가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장은 멈추면 끝장이니까.
게다가 로봇 혼자 잘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장의 중앙 통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관리 시스템 MES랑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 연동이 돼야 합니다.
아, 시스템 인프라랑 붙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 천문학적인 비용과 테스트 기간을 신생 스타트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연구실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아, 대학 연구소나 컴퓨터 공학자들은 절대 안 고장나는 강철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절실한 건 자신들이 만든 최신 AI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돌려보고 에러 수정하고 논문 쓸 수 있는 값싸고 다루기 편한 하드웨어 테스트베드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거.
네. 겉대가 넘어지면 대학원생이 가서 이렇게 세우면 되고 모터 타버리면 싼 값에 부품 주문해서 갈아 끼우면 그만이니까요. 무결점이 아니라 빠르고 저렴한 실험 환경. 그게 연구실의 니즈입니다.
와, 여기서 진짜 번뜩이는 통찰이 오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지금 로봇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과거에 스마트폰 생태계 장악되던 역사랑 완전히 겹쳐 보입니다.
스마트폰이요?
네, 그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막 비싼 프리미엄 기기로 위쪽 잡고 있을 때 밑에서는 저렴한 안드로이드 폰들이 막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깔렸죠.
그래서 누구나 싼 값에 안드로이드폰 사서 온갖 앱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결국 전 세계 개발자들을 싹 다 빨아들인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값싼 중국산 로봇이 글로벌 연구실 장악하는 방식이 안드로이드가 생태계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와,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미국산 로봇은 살 엄두도 못 내던 전 세계 로봇 공학자나 해커들한테 이 1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는 완전 해방구였던 거예요.
장난감 하나 던져준 거네요.
맞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싼 기체를 사서 자기들만의 시각지능, 언어 모델 막 덧입혀서 실험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계속 사게 된다.
비슷합니다. 한번 특정 회사의 로봇 하드웨어나 API에 맞춰서 연구 환경을 딱 세팅해버리면요. 다음 논문 쓸 때나 새 프로젝트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기체를 또 사게 됩니다.
아, 락인 효과?
네. 개발 언어 통째로 바꾸는 건 매물 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바로 값싼 하드웨어 미끼로 던져서 전 세계 천재 개발자들을 자기들 플랫폼에 가둬버리는 락인 전략의 본질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기계 철도어립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100년을 지배할 소프트웨어 생태계 씨앗을 전 세계 대학에 심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 생태계를 심는다. 하드웨어 치킨 게임 뒤에 이런 플랫폼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자료 더 파고들면 이 생태계 장악 최전선에서 뛰는 기업들 이름이 막 나오는데요. 전 리맥스라는 곳 전략이 진짜 영리하더라고요.
아, 리맥스? 엄청난 기업이죠?
2025년 12월에 트론2라는 연구용 모듈러 로봇을 내놨는데 이게 몸통 하나가 상황에 맞춰서 세 가지로 변신을 한대요. 평소엔 두 다리로 걷다가 바퀴 모드로 변신하면 초속 5m로 막 질주하고
트랜스포머 같죠?
네. 그러다 다리 떼고 로봇 팔 모드로 하면 양팔로 60kg 무거운 걸 번쩍 들고요. 안에 고성능 칩에 저장 공간까지 다 때려박았는데 대학 교육용 버전 가격이 약 $6,800, 우리 돈 한 900만 원 선이에요.
엄청 싸죠, 진짜.
이건 대학원생 한 명, 1년치 기자재 예상으로 품위서 올리면 그냥 결제나는 금액이잖아요.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리맥스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하려는 노골적인 설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상하이 자동차나 징등 같은 대기업들이 리맥스에 무려 2억 달러를 베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리맥스의 청사진은 완벽한 투트랙이거든요.
투트랙이요?
네. 900만원짜리 저가용 드론으로 일단 전 세계 대학 연구실 싹쓸이에서 개발자들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생산해낸 방대한 실험 데이터, 검증된 기술력, 딱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는 2만 5천 달러짜리 고성능 상용 모델 오리를 투입해서 진짜 수익을 거두겠다 이거죠.
와, 리맥스가 연구실을 노린다면 엔진 AI라는 회사는 아예 가격의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던데요. 샤오풍 출신 자오통양이 만든 곳인데 창립 1년 만에 로봇 라인업을 3개나 발표했어요. 속도전의 끝판왕이죠.
엔진 AI, 속도 엄청 빠르죠.
근데 그중에 SA01이라는 과학 교육용 모델은 단돈 $5,400, 한화 700만 원대입니다. 로봇 한 대가 웬만한 고사양 노트북 가격이에요. 근데 전 가격보다 엔진 AI 로봇이 걷는 방식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보행 방식이 좀 다르죠?
보통 로봇들 안 넘어지려고 무릎 엉거주춤 굽히고 막 종종걸음 치잖아요. 근데 얘네 풀사이즈 모델 SE01은 사람처럼 무릎 쫙 펴고 상체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성큼성큼 걷더라고요. 엔드투엔드 신경망 썼다던데 그 영상 소셜미디어 완전 강타했잖아요.
그게 아주 상징적인 기술 도약입니다. 과거엔 엔지니어들이 막 무릎 몇 도 굽혀라, 하중 몇 퍼센트 이동해라 이런 걸 수만 줄 코드로 다 짰거든요. 기계식 제어라였죠.
네, 일일이 입력했죠.
근데 엔드투엔드 신경망은 달라요. AI한테 걷기 데이터 수만 번 먹이면 지가 알아서 넘어지지 않는 법 학습해서 근육에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계공학 한계를 돌파한 거죠.
엔진 AI도 이 초저가 모델 무차별로 뿌려서 하드웨어 저변 쫙 깔고 고수익 모델 판매 견인하는 낙수효과 노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료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만 140개 넘는 제조사가 막 난립해 있고 330종 넘는 모델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대요.
엄청난 숫자죠.
유니치리는 한술 더 떠서 R1 모델을 770만 원에 내놨고 송현동력은 심지어 190만 원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끊임없이 가격만 깎아내리는 바닥 없는 치킨 게임을 하는데 기업들이 곧 버틸 수 있습니까? 결국 재살 깎아먹기 하다 다 같이 공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표면적인 혁신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죠. 중국 내부에서도 이 비이성적인 하드웨어 경쟁을 우려하면서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내권화라는 단어입니다.
내권화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안으로 말려들어가서 서로를 소모시킨다는 뜻인데요. 극장에 한번 비유해볼게요. 영화 보는데 앞사람이 더 잘 보겠다고 쓱 일어서면 뒷사람도 어쩔 수 없이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아, 다 같이 서서 봐야 하죠. 피곤하게.
그렇죠. 결국 극장 안에 모든 사람이 까치발 들고 너무 피곤하게 영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혁신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서로 피를 말리는 거예요.
와, 찰떡 같은 비유네요. 지금 로봇 시장이 그래요. 실제 소비자가 지갑 여는 수요는 터지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투자금이랑 국가 보조금에 취해가지고 오직 경쟁사 죽이기 위한 단가 후려치기만 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 같은 하드웨어 밀어내면서요.
아, 그래서 자료 보니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같은 정부기관마저 이거 과잉 생산이다, 위험하다 막 경고를 날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서구의 스탠퍼드, 옥스퍼드 같은 최상위 연유실드는 다 이 저렴한 중국산을 도배되고 있고 베이징대 칭화대는 이 싼 로봇들 풀어서 시각, 언어, 행동 다 묶어 처리하는 VLA 데이터 미친 듯이 긁어 모으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AI 혁신 연료가 막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바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극단적 출혈 경쟁 위에 서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초저가 융단폭격이 대단히 예리하고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한쪽 날은 글로벌 생태계를 막 확장시키는데 다른 쪽 날은 자국 제조사들 숨통을 조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야를 한 단계만 더 높여보면 서늘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서늘한 진실이요?
이 살인적인 1,800만 원짜리 단가 전쟁은 거대한 연극의 일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헉! 하드웨어 치킨 게임이 일막이라면 진짜 피 튀기는 본 게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게임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패권 전쟁입니다. 아지봇이 구축하는 원생 생태계나 알리바바가 내놓은 Q1 로봇 시미트 같은 거요. 전 세계 수만 명의 천재 연구자들을 자사 운영체제 안에 완벽하게 종속시키는 것. PC 시대 윈도우, 스마트폰 시대 안드로이드가 누렸던 절대 권력을 로봇 시대엔 누가 먹을 거냐. 이 생존 게임인 거죠.
아, 플랫폼 지배자.
처음에 얘기했던 유니트리 지원 권투 영상 다시 떠올려 보세요. 99,000 위안짜리 로봇이 무대 위에서 막 주먹 맞고 쓰러지던 그 영상. 그거 단순한 성능과 시용 광고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전 세계 천재들을 이 거대하고 냉혹한 생태계 전쟁토로 싹 다 불러들이기 위해 던진 가장 도발적인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와, 초대장이었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술 뉴스들이 생태계 전쟁이라는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셨길 바랍니다. 로봇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들만의 통제된 실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장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변곡점. 우린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저렴해지고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다시 로봇 지능을 폭발시키는 이 순환고리는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일거수 일초족을 디지털 데이터로 다 쏙쏙 흡수해 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1,800만 원으로 저렴해진 로봇이 여러분 거실을 걷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수집하게 될 그 여러분의 물리적 일상 데이터, 그거 과연 누구 소유가 될까요? 하드웨어를 믿기로 플랫폼 지배한 자가 여러분의 현실 공간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독점하게 되는 건 아닐지, 이 에코시스템 워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가 될 것인지, 거실을 돌아다니는 로봇을 상상하시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